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까지 항해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맥스 보커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미 해군 구축함의 수비 환초 근접 항해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보커스 대사에게 미국의 이번 행동은 심각한 도발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미국의 순찰 활동을 비난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미국에 시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어제 BOA에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아니며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 순찰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 구축함 라세노가 어제 수비 환초로부터 12해리 이내 지역을 통과하자 중국 선박 몇 척이 접근했다며 이 가운데 한 척은 분명 미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을 위해 소규모 특수부대 파병과 공격용 헬기 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 통신에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좀 더 지속 가능한 선택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 중인 선택사항들 가운데는 온건파 시리아 반군을 자문하기 위해 시리아에 처음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일시 파병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라크에 소규모 아파치 공격용 헬기들을 배치해 미군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ISIL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할 수 있도록 이라크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인에서 내일부터 개최되는 시리아 사태 관련 회담에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회담에 이란이 초청됐으며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어떻게든 이란이 시리아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지만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과 관련해 일부 토론할 부분이 있다며 이란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계 국회의원의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모든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한 시기에 성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셀 가타스 의원이 지시사항을 어기고 오늘 성지를 방문했다며 이는 오직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가타스 의원은 자신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최근 충돌이 격화돼 이스라엘인 11명과 팔레스타인인 55명이 숨졌습니다. 양측은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성지 이용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도가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많은 나라들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장치들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조사 대상으로 삼은 65개국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의 약 88%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과 미국, 인도에 몰려 있으며 미국만이 자유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러시아와 터키, 이집트 등 32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떨어졌으며 특히 중국은 올해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안나 미클 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오늘 국경에 설치되는 장벽은 난민들을 전면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클 라이트너 장관은 또 국경지대에 설치할 장벽 건설에 걸리는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는 올해 들어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전쟁과 기근을 피해 유럽에 유입된 난민 수가 70만 명을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노동자 단체 대표단이 8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방북했습니다.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 첫 번째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한국 청와대가 남중국 퇴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국제적 규범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한때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단체 대표단이 8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방북했습니다. 5년 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이뤄진 한국 국민의 평양 방문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8년 만에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한 한국 노동자 단체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자 단체 대표단 160여 명은 28일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순수한 체육교류 행사인데다 8.25 합의 이후 민간교류 활성화를 감안한 조치라고 승인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월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비롯해서 오늘도 노동자 축구대회를 위해서 양대 노총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뒤 지난 2007년 한국 경남에서 열린 뒤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열리며 두 차례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국 측에선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표단이, 북측에서는 조선직업 총동맹이 참가합니다. 한국노동자단체 대표단은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막혔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처음 트는 마중물로 그것이 다시 대화를 이루어가도록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한국노동자단체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간 민간 교류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7년 만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방북을 승인한 데 이어 전날에는 5.24 제재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북한의 산림 조성과 농업 지원 사업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 관계자들도 최근 방북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 민간단체 지원 제의에 거부감을 보이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 역시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전보다는 폭넓게 민간 교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 첫 번째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회의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6차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리 중국 총리가 모두 모이는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중 3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중 정상회담은 지난 4차와 5차 회담 때 공동선언을 채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중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한일 중 정상회담이 3국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와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한일 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한중일이라는 표현 대신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정상회담 개최 순서에 따른 표현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리 총리의 한국 방문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역대 중국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과 리 중국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양국의 경제협력과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리 중국 총리의 만남은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면담을 포함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나라 관계가 역내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모여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conversations and opportunities for nations, those three in particular, to get together and discuss security issue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매우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 나라 간 굳건하고 건설적 관계가 결국 역내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strong and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all those states will eventually and could support, should support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커비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 시기나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협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밝힐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이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5개월여 만으로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규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들을 비롯해서 한일 양국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두 정상 간 오차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 측과 협의가 됐으며 기자회견을 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회담은 양국 정상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5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와 지난 3월 리콴유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당시 만나긴 했지만 회담을 갖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그동안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던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외교는 지난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2013년 12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북한 핵 문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PPT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북한이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참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의미 있는 육자회담 복귀를 돕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균 한국외교부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북한에도 열려있다며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28일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어서 북한이 여전히 참석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참석자들 모두가 북한을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협력의 이익이 확대돼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 구상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참가국들이 북한의 의미 있는 육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핵 관련해서는 이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데에서도 평가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육자회담 과정에 복귀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또 같이 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와 함께 최근 미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표명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거론하며 다음 달 초에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간 대화와 협력 방안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비교적 공통점을 찾기 쉬운 현안부터 신뢰를 쌓아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해 1차 회의 이후 현안들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참가국들 간 협력을 보다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육자회담 당사국들과 몽골이 참석했고 참관 자격으로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육자회담 수석대표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일본에선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김이이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중국에선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그리고 러시아에선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그리고리 로구비노프 특임대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의장 요약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이 지역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차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워싱턴에서 27일 대규모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에서 27일 미국의 대북 정책, 보다 효과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접근법을 주제로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 has already tested weapons on three separate occasions in 2006, 2009.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5년 안에는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사이버 해킹 능력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가드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미국의 노력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대북 문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며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북한이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as clear is that the North Koreans were feeling the pinch. The North Koreans, they're at the beginning of the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인권 개선과 관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북한과의 교류도 동시에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킹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때는 교류가 많은 때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는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며 교류를 통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잔우지 대표도 제재와 교류를 병행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촉구했습니다.
And sanctions absent dialogue, absent a diplomatic process to me. Those are the worst.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배제된 제재는 최악의 제재라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도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는 대북 교류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at's the point of engagement if you're not going to raise and tell North Korea what it's doing wrong?
So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경제 지원과 식량 지원, 스포츠 경기 등 대북 교류를 진행할 때 북한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 나라 가운데 사이버 성숙도가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보안 수준이 낮고 단지 군사 용도로만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전략정책연구원이 26일 201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버 성숙도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 나라의 사이버 성숙도를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6.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략정책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활용도와 사이버 분야 정부 정책, 사이버 금융 범죄 처벌 수준을 분석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사이버 정책과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부족하고 단지 군사 용도로만 사이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고립은 사이버 분야로까지 이어져서 국제적인 교류도 없고 국내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역시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에서 북한은 사이버 군사 분야에서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으로 매우 높은 군사 방어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군 조직 안에 사이버 전쟁과 정보 전쟁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을 광범위하게 공격했으며 사이버 공격 능력을 국력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 7월의 보도 내용들에 따르면 북한은 자국과 중국 내 정찰총국 사이버 요원을 두 배로 늘린 5,9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이버 전사들을 어렸을 때 발굴해 육성하고 특권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통치 분야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기술적으로 기초적인 체계만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안보와 정책이 매우 중앙 집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사이버 분야와 광명 인트라넷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군사 용도 외에 다른 사이버 정책이나 보안, 범죄 관련 정부 부처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북한에 어떠한 사법 조직도 없다며 0점을 줬고 사이버 사회 분야에서는 1점을 주며 2,500만 인구 중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가 2015년 현재 1,024개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경제 분야에선 1점을 주며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100점 만점에 90.7점으로 사이버 성숙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교한 정부 조직과 종합적인 법 체계를 통해서 강력한 사이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부가 사이버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85.1점을 기록한 일본, 3위는 82.8점을 기록한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북한의 집요한 공격에 대응해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공격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또 정부가 사이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입법 활동도 활발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출신들, 즉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매년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올해 대회를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국방부 지타대 행진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목동운동장 제33회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이북오도위원회와 사단법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가 함께 하나되자 이북도민, 이뤄내자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이북도민체육대회는 지난 1983년 대통령기 쟁탈 이북오도체육대회로 시작해 그동안 전국 850만 이북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매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탈북민 1200명도 참석해 함께 대회를 치렀는데요.
다 함께 뭉쳐서 빨리 통일이 돼서 한 길로 한 집 식구처럼 같이 사는 게 좋지요.
대회가 시작되고 함경북도 선수단과 평안남도 선수단 등 각 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또 임원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입장 순서는 평안북도, 황해도.
특히 각 선수단 뒤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팀들이 함께 입장했는데요. 각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북청 사자놀이라든지 황해도 봉산군의 봉산탈춤이라든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단도 뒤를 따라 함께 입장했습니다.
우리 사물이죠, 여기. 이렇게 이런 큰 경기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비는 부십니다. 평안북도 선수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북 5도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 한국에 아직 수복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합니다. 이북 5도에 각각 도지사를 두고 있고요. 도지사는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상징적으로 이북 5도가 수복될 때까지 임시도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남진 평안남도 지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탈북 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북한 이탈 주민 1,200명이 자리를 같이 하고 체육대회 종목에도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북 도민이 하나 되어 기필코 남북 통일을 이뤄냅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이북 도민 15,000여 명과 탈북민 1,2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각 도를 대표하는 이북 도민과 탈북 주민 선수들이 축구와 육상, 줄다리기 등 8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매년 체육대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서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고향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북 도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금년은 저희가 이제 딸아이가 있어가지고 딸아이가 지금 올라오는 길인데 딸아이하고 둘이 처음 참가합니다. 네, 지금 이 이북 오도민 체육대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저희가 이걸 참석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마음 설렙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어서 특히 북한에서 많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이 대회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함경남도 북청은 옛날부터 북청 사자놀이로 유명합니다. 그 사자의 그러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북청 군민회가 또 함경남도를 대표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경남도 화이팅!
젊은 사람 이런데 잘 안 나왔구만. 이건 각 도마다 보면 각 도로 하고 가을에는 5도 전부 종합적으로 하고 그래요. 자꾸 작아지지. 1세대들은 다 같이 해놔봤어요. 저기 입구에서 보라고 저런 할머니들이 다 그래도 자기 고향 생각해서 전부 오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이북도민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이제는 1세대들보다는 2세대나 3세대들이 더 많이 참가합니다. 10대들이나 20, 30대들이 1세대들을 대신해 각 도를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한 경우가 많았고요. 응원석에서도 2세대나 3세대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저도 외국에 살다가 오빠 처음 온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딸하고 같이 왔는데 잠깐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고향을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참석하면서 아버님 제 고향을 같이 고향 분들도 만나고
저도 처음인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었지만 또 이렇게 처음 와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전에는 부모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너네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지금 아마 응원석에 있을 거예요. 어딘지.
오지만 이북도민이 이름으로 힘차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나 되자 이북도민, 이북하자 남북도민, 제3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새해 대체를 선언합니다.
매년 이어지는 이북도민 체육대회, 올가을에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처음으로 지상작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 연속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중동에서 미군의 전략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조지 푸덤포드 합참의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처음으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습에만 역할을 한정했던 미군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상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네, 자, 카터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카터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습을 늘리고 지상작전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군 고위 당국자들은 미군의 지원은 이 공습에만 한정되고 지상군 투입이나 지상에서의 전투 임무 수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카터 장관의 어제 발언은 분명히 입장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규모의 병력이 지상작전을 수행할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ISIL에 맞서 싸우는 세력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런 임무를 미국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공습이나 지상공격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 미군 특수부대원이 이라크에서 ISIL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 미국이 지상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카터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말씀드린 그 당시에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도와서 ISIL에 붙잡혀 있던 인질 7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원 임무로 투입됐던 미군 특수부대원 한 명이 ISIL의 공격을 받고 숨졌는데 미군이 이라크에서 ISIL 대응 작전을 시작한 후에 나온 첫 이 전투 과정에서 전사자였죠. 사건 직후에 미국 국방부는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공격을 받고 숨진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카터 장관은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전투 상황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앞으로도 미군이 지상작전을 벌인다면 특수부대원들을 보내서 현지 병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ISIL을 겨냥해서 제한적인 작전을 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카터 장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덤포드 합참의장도요. ISIL에 대응한 이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백악관에 제안한 ISIL 대응 전략에는 지상군 투입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군이 지상군 투입을 검토를 한다면 지상작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낼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군 당국자들이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습 지원만 했던 그동안의 전략으로는 성과를 못 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카터 장관도 실패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이 5억 달러를 투입해서 시리아 내에서 ISR의 대응할 온건파 반군을 직접 육성한다는 계획은 실망스러운 실패였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당초 시리아 외부에서 대규모 병력을 육성한 후에 ISR 대응작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병력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래서 이달 초부터 이런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미 ISR에 대응해서 활동 중인 세력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카터 장관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 3R, 그러니까 세 가지 R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R이 뭘까요?
첫 번째 R은 시리아 내에 있는 ISIL 본거지인 나카이고요. 두 번째 네. R은 이라크 중부 요충지로 지난 5월에 ISIL이 장악한 라마디. 그리고 마지막 R은 영어로 기습작전을 뜻하는 레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카와 라마디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라카는 ISIL이 이슬람 국가를 수립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도로 선포한 ISIL의 본거지입니다. 카트 장관은 이미 라카에서 ISIL의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습을 강화했다고 밝혔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이 ISIL에 대응하는 세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마디는 이라크 중부에 있는 요충지인데요. 원래는 이라크 군이 통제하고 있었지만 지난 5월에 ISIL이 기습작전을 벌여서 이라크군을 몰아내고 장악한 곳입니다. 당시에 이라크군이 우세한 병력을 보유했음에도 ISIL에 패하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ISIL 대응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카터 장관의 어제 발언으로 라마디에 대한 탈환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라크군 관계자도 라마디 탈환 작전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의원들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미국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요, 미국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은 ISIL이라는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그동안에 이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도 거듭 요구했었고요. 특히 어제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시리아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습을 벌이고 적극적으로 군사개입을 하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카트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이 맥케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ISIL을 격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중국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군 군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진입한 데 대해서 연일 강하게 항의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제 이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을 시켰는데요. 중국이 오늘 미국 대사를 소환해서 공식 항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과 전쟁할 수도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유한다는 사설도 싣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플래틀리 군도도 자국 영토라는 입장인데요. 이곳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 등을 건설을 했고 또 인공섬 주변 12해리도 영해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한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함이 중국의 허락 없이 스플래틀리 군도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면서 맥스 포커스 주중 미국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했습니다. 또 자국 주권을 위협하고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더욱더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이진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라는 신문이 관련 사설을 싣고 있는데요. 미군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도 전쟁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군함을 추적하고 계속 해당 해역을 항해할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로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필요하면 전자 방해 장비나 소리로 적을 퇴치하는 음향 대포를 동원하고 더 나아가서 레이더로 미 군함을 조준하거나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당 기관지가 보통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하는데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 매체들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해당 해역과 상공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미군 군축함이 순찰 활동을 하기 전에도 앞서 미군 군당국자들이 언제든지 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에 군함이나 군용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미군 당국자도요, 저희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추가로 군함을 보내고 순찰 활동을 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또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순찰 임무를 벌일 때 중국 군함이 추적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안전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도 많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 뭐 이렇게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그동안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큰 위협을 느껴왔는데요. 그래서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니그노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은요, 해당 해역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도 특정한 당사국에 의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영유권 분쟁 지역과 해역의 정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트남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과거에는 한때 적이었던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터넷의 자유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전 세계 인터넷 자유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5년 연속 인터넷 자유가 악화됐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요. 또 인터넷에 대한 검열도 강화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네, 자,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프리덤하우스가 전 세계 65개국 정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검열과 감시, 또 정부에 반대하는 인터넷상의 의견에 대한 대응, 또 인터넷 검열 방식과 기술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가별로도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또 자유롭지 못한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조사국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로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캐나다, 독일, 호주, 미국 이런 순이었습니다. 65개국 중에 인터넷이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된 나라는 18개국뿐이었습니다.
네, 한국과 북한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한국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인터넷 자유가 조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사 대상국 65개국 중에 21위를 차지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국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로는 어떤 나라들이 꼽혔을까요?
자유도가 없는 나라들, 이 점수가 나쁜 나라들은 이제 중국이 가장 높았는데요. 지난해에도 당국의 인터넷 검열과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들로는 시리아, 이란, 에티오피아, 쿠바 등이 꼽혔는데요. 하지만 쿠바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인터넷 자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사 대사국 중에 이들처럼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된 나라는 65개국 중에 19개국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금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나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미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한때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20도, 남포 최저 4도에서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1도, 강계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2,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12도, 장진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원산은 최저 5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구름 약간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2도, 최고 10도, 선봉도 최저 영하 1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먼 바다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요격용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의 배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홋카이도 지토세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패트리어트 2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전국 15곳에 모두 34기가 배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일본 전역에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까지 항해했던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맥스 보커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미 해군 구축함의 수비 환초 근첩 항해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보커스 대사에게 미국의 이번 행동은 심각한 도발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미국의 순찰 활동을 비난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미국에 시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어제 BOA에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아니며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 순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을 위해 소규모 특수부대 파병과 공격용 헬기 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통신에 임기 종반으로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좀 더 지속가능한 선택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 중인 선택사항들 가운데는 온건파 시리아 반군을 자문하기 위해 시리아에 처음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일시 파병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라크에 소규모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배치해 미군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ISIL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할 수 있도록 이라크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내일부터 개최되는 시리아 사태 관련 회담에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이란이 초청됐으며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어떻게든 이란이 시리아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지만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과 관련해 일부 토론할 부분들이 있다며 이란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란이 지난 7월 서방주요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한 뒤 미국과 공식 협상장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계 국회의원의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모든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한 시기에 성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셀 가타스 의원이 지시사항을 어기고 오늘 성지를 방문했다며 이는 오직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가타스 의원은 자신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최근 충돌이 격화돼 이스라엘인 11명과 팔레스타인인 55명이 숨졌습니다. 양측은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성지 이용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도가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많은 나라들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장치들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조사 대상으로 삼은 65개 나라들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의 약 88%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 몰려 있으며 미국만이 자유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러시아와 터키, 이집트 등 32개 나라들의 인터넷 자유도는 떨어졌으며 특히 중국은 올해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